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는 앞절의 그 음식에 대한 것과 함께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훈과 말씀 혹은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전의 형식과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낡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새 교훈을 유대교의 금식과 같은 낡은 의식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 후에 안식하셨음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으며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는 것도 용납되지 않고 집에서 불을 피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 거기에 마가의 아주 그 사실적인 표현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잘라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반하여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아마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밀밭 사이의 길을 따라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길을 열며라는 표현은 상당히 격이 있는 고풍스러운 표현입니다. 정확한 뜻은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거나 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그들에게 문제를 비추었던 것은 그러한 행위보다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불만의 성격은 어찌하여라는 강한 어조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의논하고 서로 간의 불평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불편한 마음에 대하여 구약의 한 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사건인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고 배고픔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30절 율법에 위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정죄하거나 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의 행위를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가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율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있는 상 위에 진설된 떡을 말합니다. 성소의 상은 아시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정금으로 쌌지요. 주위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교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교체된 진설병은 대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과 제자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잘못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7절로 28절까지를 볼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본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극히 선함과 행복이 목표이고 안식일은 그 방법뿐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정해질 때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존되고 사람의 선도 달성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 순위가 바뀌면 사람이 율법의 노예가 되고 정신적인 질곡에 빠지고 안식일도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저속한 방법으로 오용될 수도 있고 안식일을 사적인 이익이나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그 제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공간복음서 모두의 공통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며 또 사람의 주는 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이므로 결국 메시아이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가 지켜질 때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가 지켜질 수 있고 현재의 주일의 문제도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시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당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한데 분명히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를 고치신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신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꼭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아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다시 들어가신 것은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 같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었고 누군가의 필요를 인식하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계속해서 2장에 이어서 안식일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송사하기 위해 엿보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추종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사와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악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의 준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율법의 외형적 실천만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잠잠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일은 율법에서 정한 문제이고 허용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하여 논쟁하고자 함이 아니라 고소할 송사의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활 가운데는 행해야 할 때와 행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은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들이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고 결단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행하신 행동은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신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완악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의논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손을 즉시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점진적으로 악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획을 위하여 헤롯 땅과 합심해서 계획을 꾸미는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획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국수주의자들이라면 헤롯 땅은 그들의 대적입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서로 의기투합해서 꾸미게 되는 것이죠. 7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좋으며,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서로 의논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던 대적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갈릴리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 줄 구약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저분만한 분이 없다라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좇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볼 때마다 박수쳤겠죠. 야, 대단하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8절로 가보실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인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매는 예루살렘 지역의 남서쪽으로 약 30km 되는 지점으로 주전 6세기경에는 에돔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특별히 베니게 항구, 그 베니게 항구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므로 경제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수리아에 속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러한 일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 육체적인 만족함만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영적인 관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없다고 보는 거죠.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필근이 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숫자는 상당 숫자였습니다. 여전히 모여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워싸 민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묘사하는 것과는 부음이 있어서 차이가 있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청하신 것은 배를 등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느니라.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알아보고 있었고 그분에 대하여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각 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따르고 좇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 것을 경계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많은 경계하심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보면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렇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은 단순히 경계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면을 포함한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3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